우리 3일 기도회 때마다 성경의 맥이라는 총 주제 아래 성경 창세기부터 앞으로 계시록까지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큰 흐름을 짚는 것이, 맥을 찾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 다섯 번째 시간, 시가서와 선지서의 위치, 시가서와 선지서의 위치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언약과 연관된 하나님의 칭호, 언약과 연관된 하나님의 세 가지 칭호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칭호를 통해서 구약을 드디어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구약의 역사 일곱 시대를 나누었고 그 일곱 시대의 큰 뼈대를 놓았습니다. 성빈이가 요 앞에 앉는 이유는 어떻게 좀 맞춰보려고 앉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다 압니다. 앞으로 상당히 목회하는데 방해가 되는군요. 제가 목회의 꿈을 추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는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족장시대입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다루고 있고 족장에 세 명의 족장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탄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하고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땅이 있어야 되죠. 땅. 백성.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 얘기는 약속을 했지만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성할 때가 바로 모세 때였죠. 그죠? 자, 그래서 출애굽 시대 때, 그 모세 때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형성이 되고 땅이 이제 때가 되었고 이제 모세 때 주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모세 때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출애굽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제 사사 시대가 열립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가 사사 시대가 선명하고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하는 이제 단일 왕권 시대.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등장하는데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두 왕에게 다 무엇을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 이게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고 무슨 시대로 넘어갑니까?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로 나눠집니다. 열왕기상, 역대,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다 둘 다 기록했지만 역대상, 역대하는 남방 유다만 기록했습니다. 언제 이후로 기록, 역대상, 역대하는 언제 이후에 기록된 기록이냐면 포로 귀환 때에 포로 귀환 포로 이후 시대에 포로 귀환 시대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전통 왕의 정통 하나님의 그 영적 계보의 정통은 북방 이스라엘 이어지지 아니하고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남방 유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역대상 역대하는 자연스럽게 북방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남방 유다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로 시대, 바벨론 70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죠. 남방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있었고, 다시 포로 귀환 시대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포로 귀환 시대이고, 에스라는 무엇을 지었게 됩니까? 에스라가 지은 게 아니죠. 근데 에스라가 기록한 건 맞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짓는 내용이고, 느헤미야가 무엇입니까? 성벽을 짓습니다. 에스더는 여전히 바벨론 페르시아도 이제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자, 이렇게 일곱 시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이제 공간적으로 이 역사적인 뼈대를 놓았는데 이게 공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살펴보면 창조 시대의 시작은 에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에덴에서부터 시작하고 창세기는 에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지구를 새롭게 창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진 집은 지구가 아니에요. 집은 에덴입니다. 에덴이 그애들의 집이었어요. 자, 그 에덴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에덴의 뜻이고, 자, 여기서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죠. 나갔습니다. 죄를 범해서 그들은 결국 타락의 길을 선택했게 됐고, 결국 타락의 결과로 창세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장소가 어디예요?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장소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에덴을 시작해서 장소적으로는 창세기는 애굽으로 끝을 맺습니다. 무엇의 결과냐면 타락의 결과입니다. 창세기는 영생으로 시작했지만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에는 요셉이 애굽에 입관하여 죽었다, 장사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영생으로 시작했지만 무엇으로 끝났냐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창세기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다시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다시 애굽에서 건져내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무슨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전체 에덴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모든 이 내용이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 이 세 역사를 기록했고 이 세 역사의 기록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이 세 역사를 이제 세 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사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 넘어가는데 여전히 왕정 시대를 보게 되면 여전히 계속 하나님 잘 경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나라는 다니엘 왕권을 정점으로 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계속 뭐해졌냐면 나라가 기울어져 갑니다.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역사는 반복되죠.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타락해서 결국 북방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방은 어디로 포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출애굽이 주요 관심사라면 이 후반부 왕정시대 이후의 역사는 탈바벨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영호 목사님 안녕합니다. 느닷없이 기인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바벨론 네,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역사는 다시 반복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인도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겠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인데 왕정시대로 흘러가면서 이제 다윗이 수도를 어디로 정했냐면 예루살렘, 다윗 예루살렘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자마자 가장 가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면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그 수도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무엇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이 역사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귀환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시대가 이렇게 역사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타락할 때가 있습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벨론은 신앙의 타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십자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이 이게 누게 됩니까? 천국이 나의 것, 하늘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세상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신앙이 뭐 할 때가 있어요? 바벨론처럼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시고 탈바벨시키신 것처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구약의 역사처럼 우리도 무엇을 하실 것이냐면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예루살렘, 우린 새 예루살렘을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의 패턴이고 이것을 다시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이 신약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는 시가서와 선지서를 살펴볼 텐데 시가서는 총 몇 권입니까? 시가서는 총 이렇게 틀려줘야 자 시가서는 욥기부터 시작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총 다섯 권의 책이 시가서고 이걸 찬양의 역사 찬양입니다. 또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해가지고 총 12권입니다. 17권이죠. 그래서 17권, 5권, 17권 해가 총 3, 9, 2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7권, 모세오경 5권, 밑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 총 역사의 큰 뼈대를 읽는 것이 17권이고, 시가서가 5권, 선지서가 17권 해서 총 39권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선지서 17권인데,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시가서와 선지서의 시대적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어디쯤이냐, 이거. 이게 이제 어디에 끼어 맞춰야 되냐면, 이 역사적인 뼈대에 끼어 맞춰야 돼요. 그죠? 이게 끼어 맞춰야 됩니다. 자, 이제 좀 끼어 맞추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무엇이냐면, 이제 일곱 역사, 일곱 시대의 내용들이에요. 네. 왕정 시대를 단일 왕정과 분열 왕정 이게 두 걸로 좀 나눴습니다. 자, 분열 왕정 시대에는 북방과 남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일곱 시대로 나누었는데, 그러면 이제 시가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선지서는 어디에 위치인지 위치를 잘 뭐 해야 돼 이제 끼워 넣어야 돼요, 그렇죠? 역사서는 다 끼워 넣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잘 끼워 넣어야 되냐면 시가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선지서는 어디에 끼워 넣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시가서를 읽을 때는 선지서를 읽을 때 좀 어떤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야지 좀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이제 시가서는 욥기부터 시작하는데 욥기는 어느 시대에 끼어넣으면 딱 좋을까요? 욥기. 욥기는 사사시대. 제일 마음에 드시는 사사시대. 자, 욥기는 족장시대에 넣어야 됩니다. 족장시대. 욥기는 욥이 족장시대에 넣어야 됩니다. 요쯤 넣어야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지금 성경학자들의 입장이고 우리 교단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욥기는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받아들이죠. 모세가 창세기와 함께 같이 쓴 가장 첫 번째 책이 창세기와 욥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첫 번째 대했던 책이 욥기와 창세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처음 접했던 책은 욥기라는 책과 창세기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어떤 사상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접해야 될 책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은 대강벌이 안 돼. 이제 왕정 시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시편이 시편은 분열 왕정이요. 포로 시대까지 쭉 흘러가는 내용들이 이제 시편이지만 실은 시편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딱 다니엘 왕정 시대로 끝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니엘 왕정 시대 끝나요. 네. 무슨 이게 포로 시대도 좀 있지만 거의 모든 내용은 어디에 끝나요? 다니엘 왕국 시대로 끝납니다. 예. 분열 왕국 시대, 분열 왕정 시대에는 거의 뭐가 없다? 부를 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찬양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리고 시가서의 다니엘 왕정, 잠언전에서 아간 다 솔로몬이 썼어요. 그러니까 시가서의 내용은 거의 다 어디서 딱 끝을 맺냐면 참 재밌게도 다니엘 왕정 시대로 뭐가 끝나? 시가서가 딱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서는 다니엘 왕정 시대로 끝을 맺는다 생각됩니다. 아,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어디서 끝을 맺어요? 아, 다니엘 왕정 시대로 끝을 맺는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근데 무슨 시대부터는 찬양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아니면 생각해보세요. 찬양이 없어지는 때는 언제예요? 역사를 보니까 뭐가 일어날 때? 분열이 일어날 때는 뭐가 없는 거야? 찬양이 없는 거야. 분열이 일어나는 때는 뭐가 없어요? 찬양이 일어나자. 자, 그 다음 선지서를 넣어야 됩니다. 선지서는 참 재밌게도 다니엘 왕정 시대는 절대 없습니다. 다 어디 후로부터요? 아니, 분열하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선지자는 이제 선지서는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북방에 있는 선지자들과 남방 선지자 딱 나눠져요. 북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남방에 있던 선지자들인데 주로 많이 언제에서 활동을 많이 할까요? 주로 언제 기록이 많이 남아있냐면 다 멸망 직전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전에 선지자 있었지만 기록들은 주로 다 멸망 직전에 대거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아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722년에 망했는데 북방이 이따 다 740년대쯤 이때쯤 다 등장했던 선지,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뭘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무엇을 막 멸망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애써 부르짖은 선지자들의 소리예요. 말 이게 글 저 말로 안 되니까 이제 뭐까지 남겨가지고 글까지 남겨가지고 그래서 후세들은 다시 무엇을 반복하지 않더라도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글까지 남겨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앞부분에 이게 남방 유다는 이제 앞부분 740년 이사야 미가선이 두사 선지자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멸망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나훔, 하박구, 스바냐, 요엘, 오바디아 이 순서예요. 요때 등장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다 멸망 직전의 선지자예요. 605년부터 멸망이 시작하거든요. 첫 1차 포로. 다 그때예요. 593년 2차 포로. 586년 멸망. 그러니까 이때 다 뭐했던? 등장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읽을 때 무엇을 읽냐면 뭐가 가까웠구나. 멸망이 가까웠구나.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결국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멸망해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시대? 포로 시대에 두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다니엘. 1차 포로 때 605년. 2차 때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활동했고 에스겔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활동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남방 유다 백성 사이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까요? 다시 70년이 차자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자, 회복하니까 성전에 왔어요. 자, 성전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요거 사택 저는 모르죠. 저는 사택 다친 다음에 와가지고 네, 너무 편하게 있는데 네, 우리 유집사님 고생 많으셨죠. 짓기 어려우셨죠.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을 때 방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져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짓다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누굴 보내냐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520년. 다시 무엇을 짓도록? 성전을 짓도록.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야 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언이 누가 오셔요? 이 성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누굴 맞이하려면 예수님을 맞이,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스가란 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한참 뜨거워졌지만 신앙은 다시금 어떻게 식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식어될 쯤, 그 마지막 정점을 찍었던 선자가 제일 마지막 선자 누구예요? 말락입니다. 이게 425년 선지자예요. 그리고 침례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400년 동안 뭐가 없는 시대라 선지자가 없던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다 사이사이 다 넣었어요. 그죠? 시가서 이 역사서라는 큰 흐름 아래 이제 시가서 넣고 선지서를 어떻게 다 끼워 넣었습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으나 아 걔가 이런 분위기구나 이걸 이런 느낌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그리고 신약이라고 그러죠. 이 구약은 옛 언약을 한자로 이렇게 한 겁니다. 새 언약을 신약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성경은 무슨 이야기예요? 약 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을 성서적으로 언약이라고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말로 하죠. 언약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우리도 뭘 맺냐면 부부 사이에 뭘 맺어요? 그걸 무슨 언약, 뭐라고 그래요? 혼약이라고 그러죠. 우리 거래할 때, 전세할 때 계약. 나라 사이에도 뭘 해요? 나라 사이는 언약을 맺을, 약속을 맺을 때 조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뭘 맺어요? 약속을 맺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언약의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 약속, 백성과 약속을 맺을 때 등장한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내시는데 그 이름을 예, 재밌습니다. 족장시대와 이게 족장시대에 나타났던 이름과 예, 출애굽할 때 이름과 이제 왕정시대도 넘어가면서 이름이 싹 달라져요. 자, 그러면서 이제 끝을 맺는데 그 이름의 흐름과 그것이 오늘 우리의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구약을 어떻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인데 오늘 소그룹 때 잠깐 했는데 자 오늘은 13절 15절만 했지만 자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제시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시는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과 그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그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의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고 그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서 내 너희를 구원하겠는 하나님 보내셨다 할 때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 이름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야곱을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전달하라 그랬어요. 문제가 없죠? 자,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6장에 생깁니다. 자, 6장 3절에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6장 3절입니다. 6장 2절부터 보죠.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출애굽기 6장 2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9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핵심만 좀 볼게요. 자, 시간 나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라 그랬죠. 나는 여호와다.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뭐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자, 특별하죠.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은 뭐다? 여호와다.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6장 3절에 보니까 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에게는 내가 뭐로 알리지 않았고?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는 뭐로 알렸다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렸다 그랬어요.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가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아, 누구와 언약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뭘 했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뭘 주기로?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그때 어떤 하나님 나타났어요? 여호와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났다가 이제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면 맞아요. 안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맞잖아요. 그게 본문 성경에 맞죠? 나타나지 않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뭘 몰라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호와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창세기는 뭘 몰라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야 돼요. 이삭도 몰라야 되고 야곱도 몰라야 돼요. 그죠? 무슨 하나님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아야 돼요. 근데 분명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 이삭 대신에 무엇을 준비했냐면 양을 대신 수염소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셨다 했을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이레 준비하셨다. 알아요? 몰라요? 자, 우리는 벌써 성경이, 아, 이게 성경이 둘 중에 하나는 틀렸구나. 어떤 걸 지워야 되나요? 자,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호와를요. 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자기는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았어요? 알리지 않아했어요? 네? 그렇죠. 분명히 아는데 이게 알리지 않았다는 말이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다는 말과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를 알았다는 그 알았다는 얘기와는 분명히 뭐라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을 때는 여호와로 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제 뭐로 맺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기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기억해서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이제 언약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실행. 이제 언약을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이제 언약을 뭐 하겠다?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분명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뭐 하는 분이에요?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왜 나타나셨는가? 제가 한 얘기를 드릴게요. 성비랑 은솔이랑 저랑 이제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렇게 뭐 물을 이렇게 물에다가 막 물고기를 가득 담아왔어요. 꼬마애가. 그래서 성비랑 은솔이 막 물고기 보기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런데 제가 막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저쪽 애가 물고기 이만큼 잡았다고. 그래서 저한테 둘이서 막 저한테 쪼르는 거예요. 아빠 우리도 물고기 잡아줘. 잡아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물고기 잘 잡아고 막 제가 막 자랑했어요. 아빠 능력 많아. 물고기 잡을 수 있어.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아 아빠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뭘 할까요 제가? 뭘 해줘야 돼? 제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은 없어.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되고 한 달 뒤에 가자. 아빠가 분명 어떻게 잡아줄게. 근데 아직 잘 못 믿으니까 제가 그 과거에 고기를 잡았던 사진도 막 보여주고 막 믿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조금 마음이 어떻게 뭐 사진을 좀 보니까 마음이 좀 마음은 이제 좀 간 것 같아요. 믿은 것 같아요. 네. 이때 제가 뭘 소개하는 거예요? 실행을 했어요? 아니면 제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거죠. 아직 실행한 거는 아니에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됐어요. 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달이 딱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수배 동산에 데려가가지고, 거기 이제 다 가서 이제 채를 들고 어떻게? 고기를 몰고 막 물고기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잡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때가 차고, 드디어 실행을 한 거예요. 그 실행은 이제 누구 이름을 하는 거예요? 제 이름, 제가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 거죠. 누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네. 내가 직접 나서는 거죠. 말로 떼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해야 돼? 약속을 해서 약속을 이제 뭐 해야 돼? 이행해야 되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계약할 때, 그런 많아도, 마지막에 반드시 누구 사인 들어가는지 아세요? 자기 이름. 이름이 들어가야지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해요. 똑같아요. 전에는 전능하다. 하나님께랑 뭐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효과, 이렇게 실행되려면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어려면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직접 뭐 해야 돼요? 언약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언약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전능하다고 얘기는 했어. 믿으라고. 아직 때는 안 됐어. 때가 되면 하나님 이제 직접 뭐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 이름으로? 자기 본래 이름. 여호와는 본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본래 이름으로 어떻게? 여기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전에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안 믿겨지잖아요. 애는 하나밖에 없는데 맨날 뭐 하늘에 별처럼 막 애는 하나인데 애는 하나인데 뭐 받은 하늘 별 뭐 땅은 자기 땅이 별 없는데 자꾸 뭐 이 땅 네 거라고 뭐 그러고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는 거 자꾸 하나님께서요. 이게 전능한 걸 자꾸 보여줘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의로 여기 탁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주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직접 그분의 이름으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 위해서 행하신 행동이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언약을 실행하기 위한 이름이에요. 그분 자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되셨죠?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4절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났다. 그들의 이름을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언약을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언약을 성취해서 가나안 땅 얻었어요. 가나안 땅 얻으면 다른 이방인들이 아우 참 잘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싫어하죠. 다시 뭐 하고 싶어요? 틈만 나면 뭐 하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언약을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 또 뭘 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그때 등장하는 이름은 무슨 이름일까요? 네. 그때 전쟁에 관련된 이름. 그래서 만군 군사적 언어. 만군 군대의 장관 만군. 예. 사르라는 거예요. 사르의 하나님, 사르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군대의 장관. 예. 그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선지서는 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거의 다 만군의 계속 만군의 여호와 가장 많은 부분 다 선지서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어디 이 땅이 언약의 약속이 자꾸 뭐 하려 깨워지려고 그러고 적군이 자꾸 깨트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사방이 지금 언약이 깨지려는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모습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선지서를 보면 다 만군의 여호와예요. 자, 이제 선지서 제일 첫 번째 부분과 제일 마지막을 볼 텐데 이사야서 1장입니다. 1장 9절입니다. 뭐 1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언약이 깨지는 내용이 나오고 1장 9절에 보면 1장 9절입니다. 이사야 1장 9절.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완전히 뭐 했다? 완전히 멸망했을 것이다. 누가 남겨 뒀어요? 하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뭐 하신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완전히 어떻게? 멸망했다. 24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서 보수하겠으며 적들과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내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요.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시키고 언약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언약을 실행한다. 언약이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고자 하나님의 본능적인 모습이 등장하십니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제 말라기 봅니다. 말라기. 성경 제일 마지막, 구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무엇을 예언하고 이제 말라기를 갖느냐. 이 3장 4장이 다 그런 내용인데. 자, 이제 말라기 제일 마지막 책이고, 이때 무엇을 예언하고 끝을 맺냐면,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그 성전에 말이니 이 말이니. 그러니까 뭘 준비해? 성전을 준비했어요.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무슨 사자? 언약의 사자. 이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누가 이 만군의 여호와 드디어 언약을 이제 실제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성취시키 진짜 메시아가 이 전에 어떻게 오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전능하신 하시는 하나님은 뭘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시행하실 때예요. 자,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는 적들로부터 언약을 맺은 백성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무슨 이름을 쓰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쓰십니다. 이 개념들은 여전히 오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뭘 맺을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어디 안에 들어왔어요?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입니다. 그분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뭘 실행하신 분이에요? 언약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뭐 할 때마다? 위협받을 때마다 그리고 이 언약이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이니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우라고 했죠. 네. 우리는 영적인 뭘 치는 싸움이에요? 전쟁을 치는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여호수아도 뭐 앞에서 여리고 성 앞에서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것도 다 갖췄어요. 뭘 안 갖췄게 전쟁을 다 갖췄죠.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누가 아니 군대 장관 만군의 여호와가 오셨어요. 그 신을 벗고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에 전쟁이 이길 방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신앙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또 우리의 신앙이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많이 흔들 때도 있습니다. 실현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길 바랍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누구랑 싸웠냐니 에서라 전쟁이죠. 에서가 뭐 하려고 그랬어요? 400명의 군사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전쟁 앞에서 누구랑 싸웠냐면 에서랑 싸우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싸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뭐 했어요? 여호와 싸워서 승리했더라 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가만 생각, 하나님이 온 우주에 가장 세신 분인가요? 근데 그분과 싸워서 이기면 더 센 존재가 있나요? 없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때 에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얻었냐면 누굴 붙잡고는 하나님 끝까지 붙잡음을 얻었어요. 치고받고 싸워서 얻은 게 아니고 축복을 달라고 매어 달릴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그게 백성 이름이에요. 언약의 백성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